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의원 18명이 이번 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 완료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테소 위원장과 테드 크루즈, 마르크 루비오, 밥 메넨데스 의원 등 18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방해하는 절차상 검토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의 배치가 한국의 주변국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미군과 수백만의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동맹의 결정임을 거듭 강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당국에 최근 체포된 5명의 북한 난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중국이 이들 5명을 보호하고 그들이 원하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부국장은 북송된 사람들을 수용소에서 장기 구금하고 고문과 성폭력, 강제 노동 등을 자행하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 당국자들이 지난주 랴오닝성 선양시로 이동 중이던 이들 5명을 체포했다며 5명 중 3명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임모 씨의 가족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카타르와 외교관계를 단절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의 협상을 통해 외교적 대치 상태를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카타르가 4개국의 요구를 비합리적이고 주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거부한 지 하루 만인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4개국의 요구에는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기반이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이 카타르와 어떤 문제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반체제 인사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 샤오보가 간암 판정을 받고 가석방됐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류 샤오보가 지난달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며 현재 선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1살인 류 샤오보는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 2009년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르웨이의 본부를 둔 노벨위원회는 중국에서 근본적인 인권을 위해 장기간 비폭력 투쟁을 벌인 공을 인정해 지난 2010년에 류 샤오보에게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류 샤오보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무역과 기후변화, 이민 문제 등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 증진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국방 분야 교역과 협력에서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마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인도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도의 정보기술 회사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H-1B 비자의 개혁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 싸우는 미국 주도 연합군의 부사령관이 오늘 모술 해방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루퍼트 존스 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라크군이 모술에서 마지막 무장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구역별로 수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스 소장은 또 ISIL의 사실상 수도인 시리아 라카 함락도 시간 문제일 뿐이라면서 하지만 전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도 보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6월 26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6.25 한국전쟁 67주년을 맞아 주한미군을 방문하고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must resolve our common threat. And that is the rapidly growing threat.
미 상원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두만강 뉴욕 투먼에서 출발해 기차로 북한 칠보산을 여행하는 관광 상품이 지난 16일 재개됐습니다. 황해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내일과 모레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에 10에서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6.25 한국전쟁 67주년을 맞아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더 큰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공동의 위협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25일 미한연합사단과 주한미군 2사단을 방문해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67주년을 맞아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한 강경화 장관은 미한동맹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도전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resolve our common threat, and that is the rapidly growing threat.
강 장관은 미한 두 나라의 철통 같은 굳건한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수호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양국은 함께 피를 흘렸고 함께 번영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함께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미한 두 나라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공동의 위협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오는 29일에서 3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포괄적 전략 동맹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의 전략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다룰 최선의 방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 장관은 미군으로부터 무기 체계 설명을 듣고 브래들리 전투 차량과 화생방 정찰차 등 무기 시연에도 참관했습니다. 아파치 헬기에도 탑승한 강 장관은 미군 무인 정찰기와 북한 무인 정찰기의 성능을 물었고 이에 미군 관계자는 미군 장비를 북한 무인기에 비교할 수 없다며 미군 무인기의 능력이 월등하다고 답했습니다. 강 장관의 이날 미군 부대 방문은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오는 29일에서 3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6월 25일을 맞아 미군 부대를 방문한 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강 장관은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합의를 번복할 의도가 없으며 환경 영향 평가가 사드 결정의 번복이나 철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흘 뒤로 다가온 미한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은 조건이 맞는다면 대북 관여와 개입을 한다는 데 대해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진전이 확인되는 단계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추진될 것이라며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재, 압박과 병행해 추진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고려에서 독립화돼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주한미군이 대북 정밀타격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즘을 한국에 전격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복수의 군사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주한미군이 최근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제즘 10여 발을 전력화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상공에서도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정밀타격하는 무기입니다. 길이 4.27m, 중량 1000kg으로 탄두 무게는 450kg이며 450kg이며 목표물에 대한 타격 오차는 2m 안팎입니다. 한국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은 문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이제 호응을 해오면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한국의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연맹 주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과거 남북한이 한 팀으로 출전했던 국제 스포츠 대회를 거론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은 25일 세계태권도선수권조직위원회 주최 만찬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장 위원은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했을 때 남북회담을 22차례나 했고 5달이나 걸렸던 선례를 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한 일부 종목의 분산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올림픽 전문가로서 좀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의 발언은 경기장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인증 등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올림픽을 7달 남짓 앞둔 현 시점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남북 단일팀 협상이나 선수단 개회식 공동 입장도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북한 선수들이 아직 없다는 게 큰 걸림돌입니다. 북한은 동계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 수준과 실력차가 커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 한 명의 선수도 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출전을 위해 피겨스케이팅 페어 부문과 쇼트트랙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일 북한이 동계올림픽 출전에 성공하면 남북한 실무협의와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대화를 통해 남북 동시 입장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스포츠 교류 재개를 위해 직접 나선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전면적으로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상대적으로 쉬운 분야부터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체육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축사를 하는 그런 자리는 좀 맞지가 않은 자리인데 그렇게 간 거는 결국은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분위기하고는 좀 맞지가 좀 않죠. 그런 점에서 아마 그 태권도 대회 축사에서는 뭐 스포츠 말고는 다른 부분에 언급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러나 제재와 대화를 병행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연일 비난하고 있는 북한이 이런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런 교류의 대가로 한국 측으로부터 외교 안보적 또는 경제적 반대 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아마 북한은 지금 태도로 봐가지고도 접속 그 협력하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이면에서 어떤 다른 약속을 하기 전에는 이것만 그 단순하게 협력해 주는 거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북한이 한국과의 교류 여부보다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일단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거래 중단과 북한의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난 21일에서 23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연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기준에 정밀금융제재를 반영해 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7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에 대해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을 환영하고 미국과 한국 관계를 기념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결의안은 6월 28일에서 7월 1일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한국과 경제, 안보, 문화 분야에서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도전들에도 새로운 협력을 맺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모든 도발에 대응해 동맹을 지킬 것이며 미국과 한국 양국이 협력해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끔찍하게 유린,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계속되는 고통을 해결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사드 등 첨단 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것이며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 동맹에 의한 결정을 바꿀 의도가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한국 정부가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이 현재 국내 총 생산의 2.6%를 국방비로 쓰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이를 3%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8명, 공화당 의원 8명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서명에는 공화당의 존 맥케인 군사위원장과 조니 아이잭슨 보훈위원장, 코리 가드너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마르코 루비오 의원, 민주당의 딕 더빈 원내총무, 다이앤 파인스타인 법사위 간사, 잭 리드 군사위 간사, 팀 케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대거 동참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벤 카딘과 에드 마키, 공화당의 존 맥케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성명에서 영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국방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이때 두 나라의 우정과 공통된 가치를 재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전례 없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9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회담 의제와 두 나라의 입장을 최연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가장 큰 현안은 북한 핵 문제입니다. 미얀 양국은 북한에게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목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점에서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과 개입이라는 명칭이 말해주듯이 대북 압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That's another responsibility we have, and that's called the country of North Korea. We have a big.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압박보다는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둘러싸고도 서울과 워싱턴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은 핵미사일 동결만으로는 부족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의 지난 15일 브리핑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대화할 것이며 현재 미국은 북한이 그런 단계를 밟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미북 관계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모든 문제가 북한의 핵 개발로 시작된 것인 만큼 먼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야 나머지 문제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미한 도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미국 관공은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군은 올 3월 발사대 2기를 한국에 반입해 경상북도 성주의 사드 부지에 배치한 데 이어 나머지 4기를 추가로 반입해 미군 기지에 보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드 배치가 1년가량 늦어지게 됩니다. 청와대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점령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드 문제가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사드 배치에 관한 과거 공약을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을 것임을 확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뒤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원비어 씨를 북한에서 좀 더 일찍 데려왔어야 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원비호 씨 사망을 안타까워하며 가족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사항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 무역량은 지난 2012년 3월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100억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거나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환영 만찬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등 일련의 행사를 통해 개인 차원의 유대와 신뢰를 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3박 5일에 걸친 이번 방미 기간 중 펜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두루 만나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설명하고 한인 간담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는 2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위와 신뢰를 쌓고 이를 토대로 미한 동맹을 탄탄히 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전직 주미 한국대사 초청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만나자는 초청에 따라 조금 이르게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두 정상이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하기보다는 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공조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북핵과 한반도 평화정착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부터 북한인들에게 고용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는 전체 해외 노동자의 0.1%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주재 폴란드 대사관은 2016년과 2017년에 북한 주민들에게 단 한 건의 고용비자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폴란드 정부가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폴란드 대표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폴란드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그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는 폴란드 내 전체 해외 노동자의 0.1% 미만에 불과하며 그나마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북한 주민들에게 고용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폴란드를 예로 들었습니다.
Poland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winding it down. They have stopped issuing visas to North Korean
폴란드가 현재 북한 노동자 수를 축소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미 새로운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또 다른 사례로 남유럽에 위치한 작은 나라 몰타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몰타 외무부는 지난해 8월 BOA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몰타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북한 정권으로의 현금 유입을 막고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장시간 일하는 자국의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 거의 대부분을 빼앗아가는 북한 당국의 처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23개국을 공개하며 압박했고 유엔 총회는 지난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처음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국가 세네갈도 지난해 10월 13일부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세네갈은 지난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결의 2325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기업 만수대 창작사의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입국과 단기 체류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는 세네갈에서의 활동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따른 것이라고 세네갈 정부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중국 툼원과 북한 칠보산에 있는 관광상품이 최근 재개됐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들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광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만강 뉴욕 툼원에서 출발해 기차로 북한 칠보산을 여행하는 관광상품이 지난 16일 재개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처음 선보인 이 상품은 칠보산뿐 아니라 청진 등 함경북도 일대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 상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문 칠보산 관광 일정은 3박 4일로 1인당 관광 비용은 미화 약 250달러에서 320달러 사이입니다. 이 상품을 선보인 중국 여행사는 신분증과 증명사진만 있으면 여권이 없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함경북도에 있는 칠보산은 수려한 경관과 기암 개석으로 유명한 명승지로 금강산과 함께 북한의 2대 절경으로 꼽힙니다. 칠보산 기차 관광 외에 두만강 옌벤 지역에서 출발하는 북한 관광 상품으로는 훈춘 나진 관광, 삼합 칠보산 버스 관광, 고성리 삼지연 관광, 고성리 무봉 삼지연을 잇는 관광 상품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백두산에 가까운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의 허룽시는 현재 북한 무봉 관광 특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봉 관광 특구는 삼지연군 무봉 노동자 지구에 위치한 곳입니다. 허룽시는 무봉 특구가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북한 측에 먼저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이 특구에 대한 50년간 개발권과 경영권 사용권을 허룽시 측에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각각 국경을 맞대고 있는 훈춘시는 올해 초 3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두만강 팡참부두의 유람선 전용 부두와 연합검사봉사센터를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훈춘시 동쪽 끝에 있는 팡창부두는 강 건너 북한 두만강역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전용 부두에는 300톤급 유람선이 취항하며 훈춘시는 이 유람선을 타고 팡창부두를 출발해 북한 승전대와 특색관광마을 등을 둘러보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훈춘시는 또 지난 3월 초부터 자가용을 이용한 북한 여행 상품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개통한 라진 브라디보스토크 항로를 이용한 관광 상품도 선보였습니다. 이는 훈춘에서 출발해 라진 지역을 둘러보고 망경봉호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여행 상품입니다. 북한 접경 중국 지방정부의 대북 관광 사업은 두만강 지역뿐만 아니라 압록강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압록강 유역에서는 평양과 기차로 연결된 단둥이 가장 큰 대북 관광 창구입니다. 중국 옌벤 대학의 이림금숙 교수는 지난해 말 발표한 글에서 단둥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는 관광객의 수를 2016년 기준으로 연 9만 명 정도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단둥에서는 특히 기존 북한 관광 상품 외에 반나절짜리 신이주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 반관영 매체인 중국신문망은 랴오닝성 여유국을 인용해 이 상품 이용자 수가 올해 초 현재 2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반나절 신이주 관광은 입국 사증 없이 가능합니다. 한반도 정세가 나빠져 단둥 지역의 대북 관광이 크게 위축됐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BOA가 확인한 결과 단둥 현지 여행사들은 북한 여행 상품을 여전히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화 벌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북한 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의 인도주의 지원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대북 지원은 식량 안보와 영양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의 인도주의 지원은 2,64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와 세계식량계획 WFP의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3,400만 달러에 비해 22% 감소한 것입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자료는 원조국들과 국제기구가 제공한 정보를 취합한 것입니다. 올 상반기 지원국 수도 지난해 유엔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7개 나라에서 6개 나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대북 지원을 한 스위스와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가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반면 인도와 호주 정부가 올해는 지원하지 않았고 미국 정부는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지원 사업에 미화 1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난 2011년 민간고단체 사마리탄스 퍼스를 통해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 수해 복구에 9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5년여 만이었습니다. 유엔의 올 상반기 북한에 대한 긴급지원금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감소했습니다. 유엔은 올 상반기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들의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자금 부족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6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800만 달러를 지원했던 것에 비해 25% 감소한 규모입니다. 개별 국가로는 스위스가 5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분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분유는 현지 식품 공장에서 슈퍼시리얼, 즉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첨가된 혼합 영양 강화 식품으로 가공돼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이어 러시아와 캐나다가 각각 300만 달러와 150만 달러를 지원해 뒤를 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국제사회 대북 지원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식량 안보와 영양 지원 사업으로 전체의 84%인 2,230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보건 사업에 270만 달러, 식수위생 사업에 100만 달러가 각각 지원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쓰촨성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서 1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태고요. 이어서 미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마련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인도 총리가 미국에 왔군요.
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토요일 밤에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는데요. 모디 총리는 지난 2014년 5월 취임 후 이미 세 차례나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을 또다시 찾는 것이어서 이번 일정은 특별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오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이어서 만찬도 갔습니다.
어제 미국 주요 기업인들과도 만났다고요?
예, 모디 총리는 어제 워싱턴 시내에서 21개 미국의 주요 기업 대표들과 원탁 회의를 가졌는데요. 애플의 팀 쿡,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등 이 유력 정보기술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마스터카드의 아제이 방가 등 금융 분야, 유통업체, 또 군수 방위 산업체 등 주요 분야의 최고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인도 총리 방문에 이런 유명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모인 이유는 뭘까요?
예, 사실 미국 주요 기업의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의 상당수가 인도에서 온 고학력자들입니다.
네.
예, 인도가 최근 이 IT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인도 사이의 관련 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있기도 한데요. 어제 회의에서는 월마트와 마스터카드 등 인도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업체 대표들이 현지 일자리 정책 그리고 지적 재산권 규제 등에 관해 문의한 걸로 알려졌고요.
네.
예, 또 방위 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의 경우는 인도 정부가 F-16 전투기 구매를 결정하면 이 생산 공장을 인도로 이전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까요?
예,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방위 협력 강화를 확인할 걸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얼마 전 최신 무인기 MQ-9B 가디언 22대를 인도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종 확인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인도는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이 아닌 나라 가운데서는 처음 이 해당 기종을 보유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또 테러와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인도 과학기술산업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에너지부와 5개년 협력 계획에 합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통상과 무역 분야에서는 이견이 예상된다고요?
예, 두 정상이 각각 자국민 일자리 창출을 이 경제 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서요. 예, 관련 분야에서는 의견이 맞설 걸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인도에서 왔는데요. 대부분은 H-1B라는 이 고학력자용 취업 비자 소지자들입니다.
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미국인들의 고임금 일자리를 지키겠다면서 이 H-1B 발급 조건 그리고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이 H-1B를 발급받는 사람의 70%가 인도 출신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네.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모디 총리가 이 관련 문제를 제기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번 미국 인도 정상회담에 중국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오늘 미국과 인도가 무역을 비롯해서 다른 문제에서는 의견이 충돌할 수 있지만 중국의 이 군사 굴기를 견제하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앞서 소개해드린 이 미국산 무인기의 인도행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최대 48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이 8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인도는 최근 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활동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할 만한 나라로 주목하고 있죠.
예, 그 점을 미국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미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의견 난 기고에서 이번 미국과 인도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중요성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 걸 지원하는 걸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인도가 미국에도 좋다고 믿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 큰 산사태가 났네요.
예, 중국 쓰촨성 산악의 소수민족 밀집 지역에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해서 마을이 흙 속에 묻히고요. 주민 1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네.
예, 이 산사태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오전 5시 45분쯤 쓰촨성 청두 북쪽 170km 지점에 티벳 쪽과 강족 자치구 마오현 대시진 신모촌에서 발생했는데요. 약 100초 동안 진행된 이 산사태로 주택 62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네. 예, 새벽 시간에 잠들어 있던 주민들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이 쏟아져 내린 토사 그리고 바위 등에 묻혔는데요. 이 사망자 수는 언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이 10여 명 정도로 알려졌고요. 90여 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가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죠?
예, 중국 중앙정부가 구조요원 3,000명, 중장비, 구조견, 이 생명 탐지기를 동원해서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흘러내린 토사와 바위 양이 워낙에 막대하고요. 이 산사태의 낙차가 최대 1600m나 돼서 앞으로 생존자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산사태가 진정된 상황이 아니라고요?
예, 후속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해당 지역은 지난 2008년에 원천 대지진 때도 큰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네.
예, 그 지진 이후에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최근 중국 내륙에 내린 폭우가 산사태를 불러온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오늘 구조 현장에서 이상 징후까지 탐지돼서 정호경의 구조대 그리고 취재진 전원이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전했습니다.
네, 그 현장에 외국인도 있었나요?
예,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에는 여행자 숙박시설도 있어서 한때는 이 외국인 관광객 피해까지 우려됐었는데요.
네.
예, 관광객들은 이 사고 전에 모두 마을을 떠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5명이 공개된 법안대로라면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52대 48로 의석차가 그리 크지 않은데요.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한다고 해도 이 공화당 의원 3명이 반대할 경우에 이 법안이 부결된 상황입니다. 이미 5명이 반대한다고 밝혔으니까 현재로서는 이 법안 통과 전망이 밝진 않은데요.
네.
예,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에 독립기념일 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빠르면 목요일에는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표결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들 의원 5명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랜드 폴 의원 그리고 테드 크루즈 의원 등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의 의원 4명은 새 법안이 현행 오바마 케어와 별로 다를 게 없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좀 더 줄이고 주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건데요. 반면에 중도 성향인 딘 헬러 의원은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모두 이 협상에 열려 있다면서 어느 정도 여지는 남겼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이들 의원 5명 가운데 최소한 3명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확실히 알 수는 없겠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예, 모두가 만족하는 법안을 도출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법안이 통과될 걸로 본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대안은 오바마 케어의 완전 붕괴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이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지를 촉구하는 등의 설득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나오는 데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하기보다는 현행 이 오바마 케어를 수정 그리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만약 공화당이 이 법안 통과에 실패한다면 민주당 의원들과의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이 현행 오바마 케어를 더 나은 제도로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서 상원 법안의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예, 상원 법안은 오바마 케어의 보험 가입 의무 조항, 또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서 부유층에 부과했던 세금 조항 등을 없애는 등 기본적으로는 지난달에 통과된 하원 법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하원 법안과 마찬가지로 빈곤층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원의 법안보다는 진행은 느리지만 삭감 규모는 더 큽니다. 또 하원 법안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반면에 이 상원안은 나이가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황해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내일과 모레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에 10에서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는 0.1에서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 30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9도. 황해도 해주 흐리고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흥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7도. 함경북도 청진 역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4도. 강원도 원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3도. 양강도 회산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9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2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조은정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12살까지 살다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또 제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제가 그 탈북을 해서
나의 살던 고향은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땅입니다.
아버지 만나러 중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만강 넘었고
피를 100g 뽑으면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쌀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
대륙의 사막을 지나 악어의 강을 건너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국의 서울.
이제는 붙들려 안 가는구나. 이제는 영혼이 자유로 찾았구나.
처음에 뭐 올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나 이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렸지만 먼 길을 돌아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았다면 이거 신기한 일은 아니겠죠? 또 북한에서 살았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3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올 줄은 누구 꿈을 꾸겠어요. 아무게 저렇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 하고 뭐 명인되고 뭐 유럽도 간다고 누구 고향 사람들이 믿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용의지도하게 끌고 나가고 제가 노력한 것만큼 사람들에게서 또 그만한 그런 시선을 받아요. 야, 대단하다, 잘했다, 멋있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의원 18명이 이번 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완료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과 테드 크루즈, 마르크 루비오, 밤 메넨데스 의원 등 18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방해하는 절차상 검토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의 배치가 한국의 주변국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미군과 수백만의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동맹의 결정임을 거듭 강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당국에 최근 체포된 5명의 북한 난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중국이 이들 5명을 보호하고 그들이 원하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복송된 사람들을 수용소에서 장기 구금하고 고문과 성폭력, 강제 노동 등을 자행하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서한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 당국자들이 지난주 랴오닝성 선양시로 이동 중이던 이들 5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카타르와 외교관계를 단절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의 협상을 통해 외교적 대치 상태를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카타르가 4개국의 요구를 비합리적이고 주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거부한 지 하루 만인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4개국의 요구에는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기반이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이 카타르와 어떤 문제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반체제 인사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 샤오보가 가난 판정을 받고 가석방됐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류 샤오보가 지난달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며 현재 선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1살인 류 샤오보는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 2009년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노벨위원회는 중국에서 근본적인 인권을 위해 장기간 비폭력 투쟁을 벌인 공을 인정해 지난 2010년 류 샤오보에게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류 샤오보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무역과 기후변화, 이민 문제 등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 증진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국방 분야 교역과 협력에서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마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인도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도의 정보기술 회사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H-1B 비자의 개혁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 싸우는 미군 주도 연합군 부사령관이 오늘 모술 해방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로퍼트 존스 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라크군이 모술에서 마지막 무장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구역별로 수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스 소장은 또 ISIL의 사실상 수도인 시리아 라카 함락도 시간 문제일 뿐이라면서 전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도 보였습니다. 연합군 지원을 받고 있는 이라크군이 어제 모술의 올드시티 깊숙이 진격한 가운데 이라크 지휘관은 모술의 65%에서 70%가 해방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